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사태가 졸리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요구했던 거는 그 발언을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발언을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그 이제 중화질서 속에서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뭐 세게 막 하면서 중국과 갈등할 것이냐. 뭐 그럴 우리는 그럴 그런 사이즈도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 영원한 질문이고 이제 앞으로 수십 년간은 그 질문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아꿈북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냥 책은 또 소개 안 하죠.
그렇죠.
정말 아 뒤통수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을 네. 담고 있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일동맹이라는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미일동맹에 대한 책인데요. 근데 읽다 보면 이거 일자를 한으로 바꾸면 네.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번역하신 분을 모셔서 제가 생각했던 정말 이거 한국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냐라는 네. 것을 따져묻기 위해
네.
그 책의 역자이신 한겨레신문의 기륜영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불러주셔서 네, 너무 기쁩니다. 아,
미일동맹.
이거 네. 한일동맹, 한미동맹 네. 생각해서 번역하신 거죠?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예. 사실 우리가 미일동맹이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과 어떻게 보면 쌍둥이 동맹이에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동맹인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좀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좀 현타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그 2023년 8월에 그 네.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한미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그때 회담을 했잖아요.
예.
그때 결과가 뭐였냐면은 한미일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으로 가는 이게 첫 발을 내디딘 회담이에요. 이때 우리가 합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지역에서 어떤 뭐 이상한 사태가 나타나면은 첫 번째 한미일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한다. 네. 이런 걸 정하고 두 번째로 공동으로 훈련을 한다 이런 걸 정한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동맹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나토 같은 거를 보면은 4조에 어떤 뭐 뉴스 사태가 나오면은 협의를 합니다 일단 협의를 한 다음에 5조에 공동해서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이 협의까지 왔다. 근데 아직 공동 대응은 아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는 아직 동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첫 발이 내디뎠다고 이 사태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미 동맹만 알고 있고 한미 동맹만 가지고 이제 우리 안보 문제를 고민을 하는데 조금 넓은 시야에서 우리를 비치는 어떻게 보면 정직한 거울이라고 했으니 미일 동맹은 뭔가.
네.
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에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뭐 치즈와 야사키 상이 굉장히 일본에서 주목받는 뭐 소장학자예요. 예, 그 주류에 있는 소장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책을 썼길래 아, 그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한번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일단은 저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쉽겠다 싶었던 게 일본이 바라보는 미일 동맹과
네.
제3자라 그러면 일단 미국이겠죠.
네네.
미국이 바라보는 미일 동맹이 다르다라는
네네.
얘기가 책에 나오는데
네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동맹과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이 다를 수 있다를 연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동상이몽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 일본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우리는 일본 그러면은 늘 언제나 군사 대국가를 꿈꾸고
네.
막 이렇게 뭐 군사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방위비 많이 쓰려고 하고 개헌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본을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일본 사회는 그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평화헌법 구조 여기서 뭐 군대 보유와 교정권을 부인한 이 평화헌법의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일본이 여전히 그 평화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뭐 외국의 어떤 전쟁에 개입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 그 미국과 함께 좀 더 군사적인 그 역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회 내부로 굉장히 저항감이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요?
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뭐 아베 신조, 뭐 다카이치 사나이 그래가지고 우익 정치인들이 와서 막 그럼 일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안보 현실 이렇게 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목하다. 네. 엄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의 어떤 국내적인 어떤 리버럴한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외국에서 봤을 때 특히 네. 미국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일본의 안보와 평화 안전을 지킬 수 있냐를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설득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떤 일본도 어떤 그런 평화주의적인 데는 굉장히 깊은 나라인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 게 일본의 평화 안보를 지킬 수 있냐 군사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냐라는 걸 일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책이고 이제 그 책을 보면은 한국도 이렇다면 가령 뭐 대만 사태 같은 게 있으면은
네.
우리 보수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네. 보수는 생각하고
네.
진보들은 절대 안 된다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일본 사회를 향해서 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진보한테도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 왜냐하면은 뭐 한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좀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서 지금 거의 80년 동안 엄청난 뭐 그 뭐 평화와 또 네. 번영을 또 누려왔던 거잖아요.
네.
이 질서를 지키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에게도 이익이 되고 한국에도 이익이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람에게 저자가 한 얘기를 한국 사람들도 읽어도 뭐 일리가 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미일 동맹은 뭐예요?
아, 그 미일 동맹의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미일 동맹을 우리가 한국 사람 잘 모르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사람과 사물의 교환. 으로 성립한다는 동맹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미 동맹은 이를테면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네.
그래서 그 태평양에 있는 그 어떤 지역이 이제 한국이 그 침략을 받으면은 그 미국이 우리가 와서 돕고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어떤 시정권에 있는 행정권에 있는 지역이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그걸 같이 방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괌이나 하와이가 침공을 받으면은 우리도 같이 방어를 해야 되는 우리가 방위 조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방위 조약이거든요.
네네, 상호방위 조약.
근데 네.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일본은 미국을 방어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느냐. 일본은 미국한테 일본 내에 있는 기지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기지를 제공하는데 일본 내에 있는 기지를 기본적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데 사용을 하겠죠.
네.
이게 1번이고 근데 2번으로 일본을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극동 지역의 평화 안정을 지킨다. 근데 극동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필리핀 위부터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 한반도 사태, 필리핀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군이 이 일본 내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해서 여기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근데 기지를 사용해서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 그 이란 전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걸프 국가들, 바레인,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여기가 이제 미국한테 기지를 제공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란한테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지를 제공하는 거는 그 적대 행위에 우리가 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격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서 이렇다면 대만 사태에 그 일본이 기지를 제공해서 미국이 이 기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국이 일본의 기지를 상대로 반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말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뭐 대만 사태에 개입해서 말려 들어가야 되냐.
네.
한반도 사태에 개입해서 말려 들어가야 되냐. 뭐 당연히 일본의 리버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쪽에 있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분들은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만 지키면 된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일국 평화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정서가 굉장히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그렇게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상호방위면은.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잖아요.
네네.
그 뭐 필리핀,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이런 데 공격을 받았을 때.
네네.
근데 일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만에서 문제가 네네. 생기면은 그거는 미국이 공격을 받은 건 아니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그런 거죠. 예.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그 한국을 방어하기, 뭐, 물론 우리도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도와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 그거라기보다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 동맹이고 그래서 그 주한미군의 구성은 어떻게 됐냐면 주로 육군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북한의 침공에서 한국을 방어해야 되니까.
네.
근데 주 예미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본을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극동 사태에 개입을 해야 되니까 해군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제7함대라고 해서 요코스카에 이제 그 7함대가 거기가 모항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항모한 척이 늘 상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해군이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는 육군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동맹의 성격이 그 한미 동맹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그리고 미일 동맹은 극동 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동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다.
아.
그 말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 연구해 온 동맹이 어떻게 보면 미일 동맹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전 협의 제도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전 협의 제도요?
네네네.
사전 협의 제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 사전 협의 제도가 뭐냐면은 네. 네, 사전 협의 제도라는 거는 갑자기 일본 내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서 가령 중국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막고서 아 아프다고 가만히 있지 않죠.
네. 원점 타격을 하겠죠.
네, 원점 타격을 하면 미국 일본이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네.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그 기지를 사용해서 적국에 대해서 어떤 그 발진 기지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전투 작전 행동을 할 때는 우리하고 상의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우리 얘기를 들어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노 하면은 미국이 그걸 존중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고 뭐 이런 장치를 두면은 아무래도 그 일본이 그 뭐 중국과 어떤 그 전쟁에서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어지는 어떤 그 장치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1960년대부터 이 사전 협의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리버럴 입장에서는 안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네.
네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묘한 게 그럼 이 사전 협의 제도가 1960년도에 만들어진 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용이 됐나?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약간 기만적이긴 한데 그 미군이 애초에 출격을 할 때는 아, 그 동중국해 연수하러 나갈래. 그러다가 쭉 나갔다가 갑자기 이제 애초부터 이제 중국 기지를 타격하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그럴 생각은 아니면 나왔다가 명령을 받고 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일본도 이 장치를 활용해서 일본이 노를 하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있다 이제 뭐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겉으로는 주장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틀이 이제 한 번도 가동된 적은 없고요. 그럼 한미 동맹은 어떻게 되느냐?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한미군이 그 한국 밖에 있는데 개입하기 위한 거를 한 번도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동맹이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변화가 온 게 2006년에 변화가 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이제 주한미군 전력을 좀 빼게 됐잖아요.
그걸 네.
뭐 잘 아시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도 전쟁에 말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1월 달에 뭐 어떤 게 한미가 합의를 하냐면은 미국이 한국이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치적인 선언이고 조약상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일본은 어떤 조약상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요번에 최근에 이제 나토가 그 이란 전쟁으로 뭐 미국이랑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가령 인도양의 디에고 가라시아라는 섬이 있잖아요. 이제
네.
이 섬에서 이 이란을 타격하는 어떤 원점 기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영국이 이제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거를
네.
트럼프가 이게 뭐 동맹이 무슨 필요 있어 그래 가지고 필요 없어 그런다면 나토 뭐 아무런 우리한테 의미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뭐 나토 동맹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지 사용권이라는 게 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일본은 그런 어떤 뭐 말려 들어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뒀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선언뿐만 있을 뿐이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직은. 근데 일본이 미국이 그럼 우리도 요구하면 일본 수준에서 이런 뭐 사전 협의제들을 만들어 줄 것이
네.
아마 그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거기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아마 이거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뭐 그 동맹의 성격이 네. 뭐 지금 뭐 한국을 방어하는 거에서 사실 중국 견제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한테는 안전장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뭐 중국과 어떤 갈등이 발생하면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어떤 뭐 일본보다 좀 커지게 되는 거죠.
아, 사실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주한민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네네. 이 성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가고 있다는 거를 네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죠.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인식하는데
있죠. 네.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인정하고 그쵸. 있지 않다.
그런데 네. 아. 아마 그런 게 아마 올해 이제 이게 다 전시작전권 뭐 반환 문제랑 다 연결되는 건데요.
네.
한 올해 이제 그 10월, 11월 정도 SCM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한미 국방장관에서 이제 연석회의에서 아마 그 우리가 얘기한 동맹 현대화 예, 뭐 그런 게 다 이런 개념이죠. 이제 주한미군의 그 성격이 바뀌 다는 거고 미국이 뭐 얼마 전 1월 달에 내놓은 뭐 국가 방위 전략 이런 거 보면은 북한 위협에 대해서 1차 방어는 한국이 하고
네.
그 자기네들은 좀 더 한정되고 특수한 역할만 담당하겠다. 이게 확장 억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핵으로 니네들 받쳐줄 테니까 니네가 막아라. 그 대신 이제 주한미군 전력은 중국 견제를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선언을 한 상태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그 한미동맹 사이에서 이제 자신들의 의지를 우리한테 관철하는 그 작업이 이제 오랫동안 뭐 진행될 거고 올해 내년에 그 과정에서 우리도 이제 전자권이라도 그러면 가져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서로 동맹 간의 어떤 엄청난 줄다리기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전시작전권 문제도 저희가 잘 몰라서 네. 그러는데 네네.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막 미국이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적전을 따라야 되니까 뭐 아니면은 우리 전시작전권 우리가 갖고 오면은 걔네들이 전쟁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뭐 이래도 되는 이슈인가요? 아니면 전시작전권 이슈는 어떤 이슈예요?
아, 전시작전권이라는 거는 그 전쟁이 나면 원래 기본적으로 다 독립국가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 한국군은 한국 대통령과 우리의 어떤 뭐 민주적으로 설치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미군은 또 미군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국 전쟁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황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전시도 아니야. 작전권을 그냥 미국한테 위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운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작전권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각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통합해서 이제 작전을 지휘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뭐 군사적 효율성은 맞죠.
네.
맞기 때문에 그동안 좀 유지가 되어 왔는데 뭐 이게 근데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군사적으로 좀 힘이 좀 붙고 그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생각이 지금 네. 조금 약간 대중견제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한미동맹의 전력을 우리 좀 생각과 좀 다르게 이제 활용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거가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한미동맹 전시작전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은 한국이 미국은 미국이 이게 병립형이라고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령관이 하나니까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좀 특이하게 전시작전권을 바꾼다고 해도 그 사령관을 지금 미국인이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 근데 이거를 그냥 한국 사령관을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령관이 한국 사람이 되는 거를 이제 미래연합사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우리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하고 있고 그 미래연합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고 여전히 이제 우리는 그 통합형을 유지는 하는 거죠.
아, 사령관이 한 한국 사람이 네네. 되느냐 미국 사람이었느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한국 사람으로만 바꾸자.
한국 사람으로만 바뀌게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전시작전권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미래연합사를 만드는데 미래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 사람이 한다.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부상령관으로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전시작전권을 이제 우리가 반환해야 된다는 이제 그림입니다.
네.
근데 그 방식은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제 병립형으로 할 수도 있었고 통합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통합형으로 하는 게 한 사람이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게 군사적으로 좀 더 그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따로 지금 병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네. 그냥 자위대는 그 총리 대신이 뭐 하는 이렇게 일본에서 하고 이제 뭐 미군은 미군 인사하고 이제.
저는 그러면 당연히 전시작전권 환수가 병립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러면 한국인이 사령관이 되면은 네네. 미군이 한국. 군의 한국 사람의 명령을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
부사령관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닌데
아니야 그렇게 합의가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자국 젊은이들의 어떤 그 생명과 그렇죠. 자국 장비들을 우리 이제 사령관의 그 지휘 아래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주한미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이제 중국 견제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육군이 중국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주한미군에 아마도 그런 성격이 바뀌면서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주한미군의 어떤 구성도 좀 바뀌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전투 여단이 스트라이커 여단. 그리고 이제 그게 뭐냐면 브래들리 장갑차 타고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보병 여단이 하나가 순환 배치된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장사 정포를 쓰는 포병 여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부대를 옮기거나 아마 조금 약간 우리 지휘 안에 드는 미군의 전력을 조금 깡통 비싸게 만들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우리 무조건 전시작전 받아오면 좋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래서 한미 연합방위력은 아무래도 좀 약간 그 약간 후퇴될 가능성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우리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우리는 어차피 북한은 니네가 막으라고 했잖아. 이거 니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 니네 기지만 활용해서 중국 견제할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뭐 육상 병력은 상당히 빼버리고 그 중국 견제의 특화한 방식의 뭐 요새 브런슨 자령관이 얘기하는 다목적 무슨 부대를 뭐 여기다 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견제에 특화된 부대를 여기에 줄 수가 있는 거죠. 구성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좀, 예,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전시작전권 저도 찬성을 하는데 갖고 와서 뭐지?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의 인식과 시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혹시나 미국이
네네.
북한 쳐들어갈까봐 그러니까 북한 쳐들어가면 우리도 전시작전권을 여기 가지고 가면 우리가 같이 네.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예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원래 쳐들어가려고 뭐 쏠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분리를 하게 되면 야 이건 니네가 알아서 하고 여기는 미국으로 중국을 견제할 때 쓸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바란 건
그걸 아니었는데
근데 뭐 쳐들어간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벌써 이제 핵이 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뭐 우리가 뭐 먼저 선제 공격을 해 그거는 이제 뭐 군사적으로 전혀 그 판단 그런 건 아닌 거고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 얘기한 건 우리가 뒤에서 핵으로 확장수로 받쳐줄 테니까 북한이랑은 대충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를 그 사람들이 국가방위 전략 이럴 때라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 연합사령부의 자기네들 전력을 그 괜히 그 한국방위에 쓰는 건 확 줄여버리고 중국 견제에 적합한 부대로 바꿔놓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식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튼 전작권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전작권 전작권이 아니네 라고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또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축소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 좀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많이 보수적인 분들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한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겁을 좀 주시는데
네네.
그게 주한미군을 축소를 한다라는 게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용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네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면은 지금 뭐 미국이 얘기하는 제1열도선이라는 게 쭉 있잖아요. 일본 열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필리핀까지 가는 거 그 안에 있는 평택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를 미국이 그거를 쉽게 그냥 거기서 나올까요? 베이징 바로에서 1000km밖에 안 떨어지는 중국의 목 앞에 된 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유지를 하면서 그 자기네들 쓰는 기지 사용권을 유지를 하면서 중국한테 여기는 뭐 베이징에서도 1000km밖에 안 되고 물론 오키나와에서 1000몇백 km 되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보다 미국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그 얘기에 겁먹는 우리도 좀 바보긴 한데
그러네요.
저희가 뺄 리가 없는데 차라리 중국을 상대하면 했지 우리를 뺄 리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겁먹을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도 좀 많이 강해졌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데
네.
결국 지정학이라는 거는 네네. 딱 정해져 있는 땅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만 좀 변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 조금조금만큼 변할 수도 있어서.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 동아시아 질서를 설명하면서 극동 1905년 체제라는 개념을 네네, 좀 네네.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은 이쪽 미국에 그전에는 이쪽에 개입을 네네, 안 했었으니까 네네. 딱 개입을 할 때 아,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동네에 어떤 동맹이 됐든 조약이 됐든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위에서 출렁출렁하는 파도도 봐야 되겠지만 기저에 깔려 있는 그 1905년 체제라는 건 뭐예요? 뭐,
근데 이 사람이 왜 1905년 체제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느냐?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사람들이 왜 자위대고 뭐 주일 미군이 일본에 방위하는 데만 쓰여져 왜 한국이랑 대만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개입해서 그거 이 사람들이 써가지고 기지 사용 우리 반격 당하고 말려들 수 있는데 그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일본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게 아니다. 일본의 안보를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대만이 그 자기네 우리와 같은 진영에 속해 있을 때 일본의 안보가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그 일본이 대만을 손에 넣은 거는 청일 전쟁에 이기면서 그 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할애양 받았고 그 한국은 이제 1905년 사실 러일 전쟁에 이기서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넣은 네. 거잖아요. 물론 10년 내에 다 합방이 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1905년도에 자기네들이 만든 이 체제 한반도와 대만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일본을 지키기에 베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반도를 잃으면은 그게 이제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이제 뭐 메이지 시대부터 한반도는 일본 여의도를 향해 있는 칼이다. 그래서 한반도를 잃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게 막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람이 그 외교 정략론이라는 그런 그래서 한반도는 일본의 이익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국토를 지켜야 되고 일본이 제대로 이제 침략을 막으려면 이익선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을 자기네들의 세력 안에 넣어야 된다. 똑같은 의미에서 대만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일 미군이 한반도와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가는 거는 우리 국익에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가 지키고 버텨야 돼. 이게 이제 극동 1905년 체제라는 발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거기에 대해서 극동 그의 어떤 평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기지를 제공하는 걸 우리가 감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참 봤을 때 이제 일본 사람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를 방패로 쓴다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안보관과 일본 사람들의 안보관이 달라지는 지점인데 일본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식민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분단이 되고 이날 이때까지 지금 이제 여전히 분단을 극복을 못하고 이제 고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논리는 일본 니네들의 어떤 국익을 위한 논리지 우리들은 그 니네들이 얘기하는 극동 1905년 체제에 도구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다가 우리가 식민화가 되고 분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뭔지를 알겠는데 네. 우리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안보관이 여기서 좀 약간 갈라지는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 속한 두 개의 하위 동맹으로서 한미동맹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협력해가지고 일본이랑 군사협력을 해가면서 어느 정도 좀 협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게 뭐 우리나라가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네. 뭐 몇 세기를 뭐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뭐 옛날에 백제시대 663년에 저 백촌강 전투부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이 지역이 뭐 지정하게 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큰 고민이죠. 일본과 얼마만큼 이제 안보적으로 협력하고 거기서 우리가 뭐 뭐를 생각할 것인가가 이게 뭐 우리 핵심 고민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은 일본의 그 어떤 뭐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네. 이제 질문이 나오고 그럼 일본이랑 우리가 배척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없고.
네. 근데 기분 되게 더러운 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방패로 써먹기 위해서.
네네.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방패로 총알바지를 시켜놔야 우리한테까지 총알이 안 날라오니 그렇죠. 네. 이 총알바지를 지켜줘야 돼. 네. 라는 거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총알바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태평양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켜준다는 거는 고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는 건 기분 나쁘고. 네. 심지어 뒤에서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되니까.
뒤에서 총을 쏘는 것까지는 어쨌든 미국 뭐 형님이 있는 한 그렇게까지는.
아, 그러니까 우리 네네. 과거의 역사.
네네, 그렇죠. 이제 뭐 애상하게 좀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제 1965년도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 한일 뭐 이게 국교 정상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도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이라고 뭐 자기네들 뭐 어쨌든 식민지배에 대해서 뭐 자기네 식민지배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어쨌든 경제협력 자금 주고 그런 거는 한국이 이렇게 튼튼하게 버텨줘야지 우리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한 거고 그게 좀 약간 뭐 보시는 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반부에 있는 우리 이해에서만 보자면은 그 또 맞아요. 이게 우리. 근데 어쨌든 한반도 전체적인 시각 이제 남북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 어떤 한반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결국 이거는 뭐 식민과 이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논리라고 이제 좀 제가 한겨레신문 기자여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요새 또 젊은 세대들은 또 북한이랑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서구의 일원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또 이 얘기가 적극 맞아서 우리가 뭐 팔을 걷고 뭐 진짜 일본과 협력하고 미국 형님한테 딱 뒤에 받쳐져 가지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게 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하고 일본의 입장이 왠지 비슷할 것 같은 게 네네. 일본도 야 우리 지키려면 한국과 대만이 있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도 좀 신경 쓸 텐데 사실 그 넘어가면 바로 태평양 그 이제 미국이니까 네네. 미국도 이 열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대만 먼저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일본이 같은 생각이네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프 데이비드 회담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고민이 저 유럽은 우리가 나토라고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했는데 여기 이제 중국이 커지고 나서 이제 동아시아가 문제인데 저 이제 그 제1동맹인 미일동맹의 일본과 제2동맹인 저 한미동맹의 한국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역사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치를 아파 쌓아놓고 니네 좀 화해해라. 이렇게 이쪽 해온 거고 위안부 문제도 있었고 뭐 우리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에 그 뭐 이렇게 뭐 강 뭐 저기 뭐야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
아니 캠프 데이비드 협정 전에 그 어쨌든 그 해결한 거죠 삼자 변제를 통해서 이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까지 딱 온 거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준동맹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은 아니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0.5 동맹까지 이제 왔는데
그냥 만난 건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바이든 정부 때까지 생각이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제도 그 이제 중국과 그 이제 그 시진핑 대통령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이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네.
안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바이든은 한미 3개국이 이제 팔을 겪고 이제 중국과 이제 그를 억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봉쇄를 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뭐 중국 미국에게 가장 좋지만 중국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디센트 피스 뭐 꽤 괜찮은 평화가 가능하다고 올해 1월 달에 그 안보 전략 보고서에 글을 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이제 타협을 하려는 식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극동 1905년 체제를 지켜야 되고 근데 중국과 타협하려는 할 수도 있는 트럼프 정권과 극동 1905년 체제를 지키기 때문에 대만 문제를 놓고서 중국과 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일본의 생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그 작년 12월에
네, 대만 발언
유사 네.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같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었으면 막 다카이치 총리나 일본을 편들어주면서 막 같이 얘기를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야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현타가 오고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였구나. 네. 다카이치 사나이가 왜 유사시 얘기를 하고 네. 그랬나 했더니 일본 입장에서는 네네. 대만과 한국에 대한 게 자기네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극동 1905년 체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굉장히 시진핑 그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투키디데스 한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그 얘기를 우리는 뭐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라고.
네, 저는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 기본적으로 좋게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좋게 쓰면서도 그 이제 강대국과 강대국이 이제 타협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르게 우리 어떤 굉장히 큰 핵심 이익을 훼손되고 희생될 그 부분만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썼는데 일본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대만 가지고 타협을 할까봐. 근데 자기네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 뭐 그래서 아사히신문 사설 제목이 뭐냐면은 대국 간의 어떤 그런 거래를 우려한다. 이렇게.
아.
근데 우리는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 넘는 안정적 관계 구축을. 저희는 안정적 관계가 구축이 되면은 우리는 그 중간에서 이제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고. 근데 일본은 이제 중국과 그렇게 살 수 없는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대중관이 크게 이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와, 이게 어렵다. 근데 아니 사실 이게 일본 입장,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네. 앞에 방패막이 두 개 딱 놓고서 네네네. 있으면 좀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방패막이
방패 1, 방패막 2. 방패막이 2.
우리 방패막은 뭐예요?
우리 방패막은 이제 없는 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 네. 이렇게 확 그냥 결론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나라를 띄워서 딴 데로 이사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보 전략은 어떤 거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트럼프 결국은 이제 이 뭐 지금 뭐 하는 모든 얘기들이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잖아요. 중국 민족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거는 중국이 굉장히 그 역사상에서 가장 큰 치욕을 받았던 게 뭐 아편 전쟁이라는 것도 있지만 청일 전쟁입니다. 네. 청일 전쟁.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대만을 잃고 그게 이제 중화민족의 큰 아픔이 된 거예요. 이거를 복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만을 어떻게든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물리적으로 갖고 올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떻게 갖고 올지 모르는 이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그 이 역사관이잖아요.
네.
그 굉장히 깊은 그 14억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정념이 막 뭉쳐 있는 엄청난 그 흔들리기 힘든 생각이고 또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1900
대만이 중국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역사관으로만 따지면 그렇죠. 네.
북동 1905년 체제를 유지해야지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일본 사람들의 그 또 메이지 시대부터 15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안보관이 부닥쳐서 이제 답이 없는 갈등이고
네.
중국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바이든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그 침략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가서 개입해서 방어하겠다는 얘기를 네 번이나 했거든요.
네.
사실 그거는 그동안에 미국은 거기에서 애매한 모호한 그렇죠. 얘기를 해왔는데 네 번이나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일본 외교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정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굉장히 또 어려운데 그러면은 미국이 바이든처럼 한다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캠프 데이비드 협정처럼 한미의 삼각 동맹으로 이렇게 나가서 했던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었고
네.
그 판단 자체가 막 100%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근데 만약 미국이 빠져버린다면 정말로 미국이 이 대만을 놔주고 뭐 전에 시진핑 주석이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했던 신형 대국 관계를 만들자 태평양은 두 개의 대국을 그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만큼 크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태평양 정도는 이제 그 저기 하와이 쪽은 이제 그 미국의 그 나와바리와 이제 세력권이 되는 거고 이쪽은 중국의 세력권과 나와바리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아마도 한국은 또 그 나라들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견디지 뭐 그렇게 못 살겠다는 또 보수 쪽의 의견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미국이 이제 어떻게 할까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낀 나라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유연하게 이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일본은 그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국난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는 국난은 좀 아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엄청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한겨레 기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중화질서 같은 체제를 뭐 너는 수용하자는 것이냐라고 뭐 얘기할 수도 네. 있는 거죠. 혼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중화질서 보수적인 것보다 역시 네. 일본 전문 기자셔가지고 네. 나바리
나와바리
자연스럽게 쓰시길래 저희도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면 아까 그 그림으로 보면은. 일본도 이제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또 굉장히 긴 근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화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았잖아요. 이제 고구려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조공책봉 관계 뭐 조공책봉만 말만 잘 들으면 중국이 우리의 어떤 내정과 외교의 자율성을 또 인정해주고 뭐 이렇듯이 뭐 속국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뭐 그냥 형식적인 적이고 중국 말만 잘 들으면은 우리 좀 나름 그 살았던
예,
나라잖아요.
했죠.
자칭의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화질서죠. 우리는 중화질서의 일원이었는데 일본은 중화질서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당나라 때 무슨 견당사 뭐 이런 게 그러니까 20년마다 한 번씩 누가 가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그 중화질서의 바깥에 있었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또 대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접고 우리가 중화질서 밑에서 이렇게 순응하면서 산다라는 거는 일본으로서는 도무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한다면 뭐 대만 사태가 졸리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사태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요구했던 거는 그 발언을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발언을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발언을 철회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극동 1905년 체제가 무너지는 거고 그럼 일본이라는 국가의 어떤 그 근간 등뼈가 부러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절대 그 이제 중화질서 속에서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미국과 우리가 협력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제발 좀 설득해가지고 지금 뭐 이 질서에서 이제 미동맹을 강화를 하고 그래서 미국을 좀 더 설득해서 이제 계속 미동맹의 억지력을 유지를 하려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한테 야 이리 와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럼 일본 재무장로는
네네.
미국 없이도 우리 자기들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죠. 근데
네가 안 도와주면은 나 깡패 될 거야. 뭐 이런.
아 근데 거예요? 미국과 그 중국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지금 GDP 차이가 그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2010년에는 미중 갈등 처음 시작된 게 2010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GDP가 같았어요. 그때 네. 이제 처음 GDP거든요. 이제 네. 미국이 중국이 2위로 올라가고 중국 일본 3위로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은 4배예요. 4배인데 뭐 일본 혼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한테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령 우리는 탄도미사일이 있잖아요.
네.
현무.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평화헌법이
네.
있어요.
네, 평화헌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격무기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자기의 힘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끼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가지고 이거를 기축으로 해서 중국과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야 한국부터 야 호주도 좀 도와줘. 뭐 이러는 거예요. 필리핀도 좀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니네도 좀 해. 이런 이게 기본적으로 일본의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홀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힘드니까
네.
우리도 힘을 내서 좀 돈도 없지만 그래도 뭐 GDP의 뭐 몇 퍼센트까지 국방 그 능력을 키우고 미국한테 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공격무기가 전에 없었거든요. 공격무기를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원거리 공격무기잖아요.
네.
그런 순항미사일도 좀 사고 그래서 이제 일본 자체적으로 이제 미사일의 사거리도 좀 연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지키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미국이 힘들 때 미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가 공격을 안 받아도 나와 가까운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좀 도와줘야지 이제 일본의 안보가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좀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하려는 거고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아예 개헌을 해서 그 안전한 풀스펙의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을 해야지 일본을 지킬 수 있다. 그래야지 미국을 설득해서 여기에 잡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본 재무장론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혼자 나 홀로 미국 필요 없어.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충격은 뭐였냐면은 일본 재무장론이 일본이 스스로 강해져서 스스로 패권 국가가 될 거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설 의원님 얘기는 지금 럼프 형이 야, 니네 건 니네가 좀 지켜.
자꾸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렇죠. 손님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나 버리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거예요.
내가 무기 다 사서 네. 내가 열심히 형님 했을 때 도와드릴 테니까
형님도 나 버리지 않을게요. 내가
좀 쓸게요. 형님 그동안 힘드셨죠? 라는 거고
형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재무장론이에요.
여기 경제 저기 채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이 국가 빚이 GDP의 거의 2.3배입니다.
네,
그 나라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재정 여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그 요번에 이제 그 일본이 오랫동안 그 국방비를 GDP의 1%로 묶어놓는다 하다가 이제 2022년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들어오면서 이걸 2% 늘렸거든요. 돈이 어딨어요. 돈이 없으니까 야, 이거 야, 소득세 좀 늘리고 야, 담배세 뭐 이런 거 좀 늘리고 막 해가지고 막 그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2%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카지 총리가 또 이제 이게 안보 관련 문서를 바꿔가지고 3% 언저리까지 올린다는데 아, 그거는 그 나라가 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 재무장론이 이런 의미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되게 오랜 역사를 중화질서 안에서 살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는 중화질서 안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그렇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좀 이쪽에서 성장했고 이 여건 속에서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뤄서 이 체제를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당연하죠. 네네.
근데 우리 또 럼프 형은 니네끼리 좀 알아서 해봐, 나 안길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만 본다면은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좀 떠나서 한국과 일본 관계는 어떤 식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나라 안보에 좀 도움이 될까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일본 총알바지를 해주고 싶은 건 아닌데
총알바지를 해주고 싶은 건 아닌데 또 일본처럼 우리는 중국과 그렇게 뭐 못 죽어도 중화질서를 우리는 절대 안 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약간 애매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요. 뭐 싫긴 한데. 그렇다고 뭐 어쩔 거야. 네. 이게 약간 그게 우리의
중국이랑 어떤 싸울 거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싸울 생각은 없어.
역사관적인 DNA이고, 근데 일본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중국 대중관의 DNA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어쨌든간에 미국이 제공했던 어떤 한미동맹과 그 자유무역 체제에서 한국이 우리 발전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이랑 같이 이제 경제 관계에서 또 기술 이전도 발전하는 게 현실이고 80년 동안 우리가 잘 살았어. 근데 럼프 형이 빠지려고 하고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많이 줘.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일본이랑 가서 형님. 저희 좀 잘하겠습니다.
아, 저희도 국방비 늘리겠습니다.
뭐 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3.5% 늘리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는 해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과 우리가 일본처럼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뭐 세게 막 하면서 중국과 이렇게 갈등할 것이냐.
네.
뭐 우리는 그런 사이즈도 아닌 거잖아요. 예. 네.
네. 오히려 피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예. 그 영원한 질문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간은 그 질문 속에서 뭐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와,
일본도 소중하고 중국도 소중하다. 근데 결국 미국이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고 미국이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은 사실 뭐 우리도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의 의사에 뭐 반해가면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하기도 사실 뭐 이게 뭐 우리 확장 억지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쉽지 않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돌아가신 헨리 키신저 그분이 이제 뭐 일본은 5년 내에 핵무장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마 이런 뭐 전략적인 어떤 곤경 속에서 뭐 일본이 택하는 길이 이제 그 길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헌과 핵무장.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정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 개헌의 움직임이 실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뭐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 핵무장은 당장 바로는 안 가겠지만 거기는 굉장히 핵폭탄을 맞았던 경험 때문에 그 굉장히 반전 여론이 크거든요. 그 대신에 비핵 3원칙이라는 거를 일부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일본을 보면서 아, 역시 저거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군국주의 부활을 하고 있는 일본이라고 뭐 비판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는 고민 자체가 우리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기는 그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말로 국난이다. 우리도 국난이지만 뭐 그런 정도 언저리의 얘기를 뭐 이런 책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원래 이거는 국가안보 관련한 얘기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을 상상하면서 하는 얘기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약간은 스윙보터가 돼 있는 거고 일본은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네.
근데 그러면은 문득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우리는 사실 뭐 친중도 아닌데 네네. 왜 그렇게 자꾸 미국에서 뭐 친중이네 뭐네 막 친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네네. 거기서 우리나라의 약간 보수적인 뭐 정치 세력들이나 좀 많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왜 자꾸 그 친중에 대해서 우려를 할까라고 했던 게 우리가 친중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미국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약간 우리는 좀 약간 좀 스윙스러운 면이 좀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그 국가가 정말 국가 전망에 중국과 이제 한판 붙어서 국가 전망의 위기에 그 설레 아니면은 그냥 중국과 이제 타협을 하고 중국적인 질서를 받아들일래라고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굉장히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버린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네.
미국이 만약 우리를 지원해주는 상황이면은 그때는 또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지원이라는 것도 이제 뭐 미국이 아니퍼 같은만 뭐 저기 북한은 알아서 하고 그 이제 뭐 저기 확장 억지를 좀 지켜주되 이제. 대중 견제를 위해서 우리가 니네 기지를 쓰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2월 뭐 중순쯤에 서해 쪽으로 이제
맞아요.
예, 그 전투기 훈련 나갔잖아요. 예, 그 방공식별구역이 굉장히 중국 방공식별구역이 이제 우리 쪽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전쟁 중에 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해 쪽으로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국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갔다는 거는 그 연안에 접근한 거예요. 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 오산 군산기지가 그 이제 그 발진 기지로 사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중국 미사일이 이제 인천이나 서울로 네네. 날라올 수도 있죠. 그럼 그게 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저기 뭐야 그 이제 이란 전쟁 네. 때 그 뭐 말이 뭐 두바이가 막 불이 타는 거 아닙니까?
카타르
네, 카타르에서 그렇고. 네. 근데 그랬을 때 아,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네.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도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미군 기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네. 안전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란이 미국에다 쏠라니까 너무 머니까 네. 네. 가까운 데다가 이제 쏴가지고 그렇죠. 아,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네. 그래갖고 지금 중동이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네. 얘기를 네. 좀 했었는데
그렇다고 미군 다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상황이 우리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기적인 안보관을 버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 한미동맹을 바라볼 때 시각전환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일단 이기적인 안보관이 뭔지부터 좀.
아, 이기적인 안보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독자가 일본 사람이니까 아, 우리는 일본만 잘 지키면 돼. 뭐 아. 대만 사태가 어떻게 되건 한국이 어떻게 됐거든 일본만 잘 지키면 돼.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일구평화주의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만 전쟁에 안 말려들면 돼. 그냥 우리 네. 그냥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우리도 그게 좋은데. 네.
한국 사람들도 그 네. 정서를 네. 이해하잖아요. 네. 전쟁에 대만 사태에 그렇죠. 말려들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칼럼 쓴 게 한 수백 번 되는데 수백 번까지 안 해서 수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기적인 이제 그 안보관이고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체제를 뭐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감당해야 되는 부담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그 핵심적인 문제 의식이고 그 우리한테 뭐 적용한다면은 보수 쪽에서 주로 하는 얘기들 그래서 대만 사태가 저렇게 되는데 대만이 만약 중국한테 흡수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번에 그 이제 호르무즈 협정도까지 뭐 돌아갈 수는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류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저쪽 하와이 선까지 이제 후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한미동맹으로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제 뭐 평화를 지켜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우리도 그럼 뭐 뭐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이 저자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만약에 직접 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사람 주장으로서 유추할 수 있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랑도 좀 역사적인 어떤 그런 뭐 문제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한일 사이의 국경선은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필리핀부터 여기까지 네, 네. 하나의 전구잖아요. 원시어터잖아요. 원시어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국경 구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얼마 전에 브런슨 사령관이 이 필리핀에서부터 한국까지 다 미국이랑 다 같이 하나의 킬 웹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킬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킬 웹이 킬 체인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얘가 수상한 게 있으면 이걸 확인해서 타격을 하는데 기뢰비라는 건 이거를 그냥 단순히 타격하는 거 아니니까 뭐 한국 이지스함 이거를 잡아서 일본 이지스함 이걸 추격하고 미국이 막 이거를 같이 뭐 그 중간에 이걸 타격하고 뭐 이런 거니까
네.
이런 걸 다 통합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 원시어터를 받아들이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도 다시 돌아가서 죄송하지만 근데 브런슨한테는 그런 의사가 있는 게 알겠는데 트럼프한테도 그런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불분명하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미중 간에 어떤 타협을 했는데 다음 민주당 대통령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으로 어렵다. 네.
저는 그 에치슨 라인 있잖아요. 네네. 일본에서 이렇게 대만으로 이렇게 긋는 라인에 우리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갖고 아 왜 우리도 좀 껴주지?
아 그건 1950년에 이제 그 1월달에 에치슨 국무장관이 이제 그 뭐 내셔널 프레스 연설에서 이제 대만과 이제 한국 한반도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본 김일성이 때는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탈린한테 가서 형님 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탈린이 자 마오한테 가가지고 마오가 도와준다 그러면 해 그래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정설이잖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서 이제 에치스라인을 앞으로 땡긴 거죠. 이제 한반도와 이제 대만까지 이제 포괄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제 극동 1905년 체제가 이제 된 거죠. 이제
아.
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극동 1905년 체제는 일본의 힘으로 이거를 유지를 했다면 지금은 네. 일본이 아니고 미국의 힘 좀 더 얘기하면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힘으로 이 질서를 유지해왔고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베스트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자.
근데 이게 미일 동맹이나 한미 동맹이나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냥 그 동네 지키는 우리 그렇죠,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을 다르게 해놨어요? 아니면은 나토처럼
네.
이렇게 공동 방위할 수도 있고 공격받으면 다 같이 싸우자.
한국과 일본이 안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이거 굉장히 나토가 왜 안 됐는지를 뭐 비슷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여기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한국 일본, 뭐 필리핀, 그리고 네. 동남아 국가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호주랑 뭐 이런 필리핀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 그때까지 약간 적국이었잖아요. 일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일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평화헌법을 만들고 그러면 이게 집단안보 체제면은 내가 직접 공격을 받아서 얘를 때리는 게 곧 나를 때리는 거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화헌법이랑 이제 안 맞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관심이 없었고 또 나중에 좀 더 1970년대까지 오면은 비슷한 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베트남이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려고 네. 하는데 이제 1972년이 되면은 미중 대탕트가 되잖아요.
네,
갑자기
네, 네.
그 닉슨 대통령이 1972년에 뭐 중국 가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탕트 국면이 시작되면서 아 이런 걸 만들면은 중국과의 화해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시도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죠. 그리고 한일 사이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일본의 어떤 지역이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우리 병사들의 어떤 뭐 새파란 저기 병사들의 어떤 그
아, 좀 보내기 싫다.
네. 네.
딴 데도 보내기 싫은데 네. 일본을 지키러 가라 그러면
네.
좀 각시
근데 그 나토를 하려면은 일본에 대한 공격을 또 우리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받들고 공동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그리고 그 우리 할머니들 그 조금
위안부 뭐 할머니들
네, 할머니들이나 저기 뭐 옛날에 그
강제징용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90살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과라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뭐 안 하고 지금도 돈도 안 내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게 만약 그렇게 하는 게 한국의 안보에 뭐 이렇게 기관적 그냥 드라이하게 보면은 우리 안보에 기여를 한다는 거라고 해도 그런 마음이 이제 선뜻 안 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본 자위대가 우리나라 지킨다고 우리나라 땅에 군사를 몰고 들어온다는 것도 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그 군사적인 합리성으로는 맞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어떤 집단안보 체제라는 게. 나토는 그거를 극복을 한 거잖아요. 프랑스랑 독일이랑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손을 잡고서 굉장히 오랜 신뢰를 그 회복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독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가서. 네. 근데 일본은 그런 거를 뭐 안 하고.
그리고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좀 있었던 거고. 네.
그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달라진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상이 높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 방위 체계에서 어떤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우리가 더 세지면
예, 우리가 그 국방이 뭐 세지면
자주 국방 예. 이렇게 되면
아, 근데, 뭐, 저 괜찮, 좋은 얘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중국, 그러면 우리 중국이랑 북한이잖아요. 네. 아, 근데 북한도 핵이 있고, 중국도 아. 뭐, 그런 대국이기 때문에, 글쎄,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재래식 무기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뭐, 적인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네네. 네, 네. 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뭐, 북한에서도 뭐 핵을 바로 쏘진 않을 거니까, 네네. 뭐, 재래식 무기로 뭐 싸우면 우리가 이길
뭐
건데.
네, 이길 건데, 네. 뭐,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긴다 한들, 네. 이 큰 판에. 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얼마나.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사실 그 한국이랑 일본이 아까 얘기했던 낀 나라들의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해답은 사실 핵무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기 위한 허들이 너무 높고 그러면 뭐 NPT 체제에서 탈퇴를 하면서 무슨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은 뭐 그런 문제, 그러니까 뭐 핵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막, 설령 핵이 뭐, 그, 갖게 된다고 해도, 뭐, 자잘하게,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뭐, 중국이나 북한과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중국과는 엄청나게 또 공급망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네. 그래서 뭐, 거기가 막 히터리나 이런 거 잠그면은 뭐, 트럼프도 그렇죠. 뭐, 그냥 네. 쩔쩔 매는 거 아닙니까? 작년 부산에서. 이게 그 여파가 지금, 요번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쉽지 않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네.
저는 오늘 인터뷰를 들으면서 네.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답이
네네.
이게 아, 여기가 네. 답이 없다라는 거를 확인했어.
네. 그렇죠. 네. 답이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아, 되는
그렇죠.
그 정당성이 이제 이해가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중국으로 붙는 것이 그렇게 좋진 않고 심지어 일본은 그걸 더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본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중국도 우리 중국이랑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건 아닌데.
네네.
그거를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로 삼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쪽 미국 동맹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전시가 되면 어떤 편에 서야 될까는 되게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평시에는 네. 결국은 적당히 눈치 보면서 방패는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살고
그렇죠.
요 안에서는 삼작사부작 네. 열심히 경제적으로 열심히 네. 키우고 이게 네. 아, 그럼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온 거네요.
어 그렇죠. 뭐 지금 잘 아,
이렇게 근데,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어요.
아, 근데 뭐 사실 윤석열 외교가 굉장히 약간 뭐 그 조금 특이한 외교였죠. 그래서 막 미국 몰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여파로 네.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도 뭐 파탄이 돼가지고 사실 뭐 적대적 두 국가 이렇게 된 거고 중국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뭐 실용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보수 쪽에서 비판도 많이 하는데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뭐 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안보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낀 나라로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점점 후퇴하고 있는 저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쭉 봐야 되고 그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도 한미동맹은 또 우리의 기축이니까 잘 유지를 하고 미국 하는 얘기가 좀 약간 힘든 거 있어도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좀 같이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과도 이제 잘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조금 높여나가고 그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수야. 네. 힘든 건 상수야.
근데 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70년 동안 유지해온 해왔다는 거는 한쪽에서는 야 니네 친중이냐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친미 몰빵이냐 이렇게 비판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한 곳에 몰빵한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이 어떤 실현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한 2010년 정도 아, 되면서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중국이 미국한테 덤빌 생각 아니잖아요.
잔잔발이 때 중국이 잔잔발이 때
도광양회가 끝난 게 아, 네. 시진핑이 들어서면서부터니까 이제 네. 시진핑이 들어서서 2012년인가 13년인가 오바마한테 와서 신용 대국 관계라고 있어서 저 태평양은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새끼 봐라 그러면서 시작된 게 그 저 피벗 투 아시아
네.
그 재균형 정책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도전으로 인식하게 되고 전에는 네. 뭐 이 사람들을 빨리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 정책을 해가지고 미국 질서의 일부로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게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부터죠. 네.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잘했으면 뭐 경제 채널이니까 디커플링을 할 거냐, 네. 뭐 디리스킹을 할 거냐, 공급망을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을 공급망을 배제를 하면서 뭐 어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우리끼리 어떻게 짤 것이냐.
IPF.
네, IPP 하고 바이든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그러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 그리고 일본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약간은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네. 오히려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명료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일본하고도 저는 잘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스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쟤네는 스윙도 못하는 애들이니까 네. 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본이 뭐 재무장을 하네 그런 것들도 아 저기는 선택지가 없어서 저러는구나 네. 우리 때릴라 그러는 건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좀 보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캐스팅 보트 같아요. 아. 얘만 잘 꼬시면 되거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캐스팅보트의 어떤 스윙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런 걸 잘 이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캐스팅보트의 중간에 있는데 둘이 손잡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그 기일윤형 연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미일동맹이라는 거울 오늘 아권북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